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온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같이 읽습니다.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글 때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내가 해방되는구나. 드디어 내가 낫게 됩니다. 이런 소망참과 기대감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다 안 드시니까 그렇게 기대와 소망참으로 몸을 담궜다고 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주시고 그리고 아니다. 그런 소망감과 기대감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어주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소망참과 기대감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궜다.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망참과 기대감 몸을 담궜다. 232분이 예, 그렇다고 하셨고 아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없었다. 오, 의외로 많은데 6분 예. 그런 소망과 기대감으로 담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리 아람에서 멀리까지 왔으니까 소망감이 넘쳤을 것이다.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또 엘리사의 이 행동에 좀 섭섭함도 있고 화도 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종들의 탁월한 논리적 설득으로 화는 풀렸고 다시금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감정이 상했던 것은 사실인데 내 코가 석자다. 생각해보니 요단강에 몸을 씻는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미칠 것도 없다. 본전이다. 소망이라도 갖고 몸을 담그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해봤는데 막다른 길이다.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소망을 붙들고 몸을 담갔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소망을 가지고 순종한 것이 당연하다.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상은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소망과 기대감으로 몸을 담그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근데 아직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는 나아만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나아만은 지금 분노로 몸을 돌려 떠나고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치를 떱니다. 나아만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시와 경멸입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요 크고 존귀한 자라라는 이름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존재의 인식입니다. 평생 그 큰 용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비록 나병 환자이지만 자신에 대한 존경과 명성과 명망을 자랑합니다. 그런 자신을 향해 보잘것도 없는 그 요단 강물에 씻으라고 하는 것은 경멸이며 조롱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평생 화려함과 명예와 인정의 자리에만 있었던 나아만입니다. 그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엘리사의 집에서 몸을 돌려 떠납니다. 그 집을 나갑니다. 남자는 진짜 화가 나면 집을 나갑니다. 나아만은 진짜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씻으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나아만은 충분히 합니다. 애굽을 정복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흔쾌히 했을 겁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의 명성에 걸맞는 일입니다. 기꺼이 정복하고 왔을 겁니다. 이만큼 화내지 않았을 겁니다.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별 볼 일 없습니다. 또랑물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씻으라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멸입니다. 무시입니다. 자기에 걸맞는 대우가 아닙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무시와 경멸의 연속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모들이 말립니다. 나아만에게 핵심적으로 말리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장군님,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 맞는 말이 나아만에겐 참혹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용한 의사를 다 만났습니다. 훌륭한 선지자들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좋은 약, 좋은 주사가 나만의 그 나병에 조금이라도 딱지만 입혀주게 했다면 요단강에 몸 담그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일만의 이만큼이라도 여지의 소망이 다른 데 있었다면 요단강에 몸 담그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기에, 다른 길이 없기에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맞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현실이 괴롭지만, 그 자신의 처지가 딱하지만 억지스럽게 어쩔 수 없이 맞지 못해 겨우 인상을 팍 쓰며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며 기대와 소망참으로 몸을 담갔겠는가? 아닙니다. 이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좌절과 한탄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좌괴감입니다. 이 망가지는 자존심, 무너지는 체면, 내가 누군데?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가만두나 봐라 하는 그 분노심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온갖 부정물 같은 감정들이 나아만에게 들끓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에 가깝습니다. 저의 추정이 아닙니다. 몸을 잠그다 히브리어 단어 타발은 적시다의 의미입니다. 푹 담궜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푸어푸 푹 담궜다의 의미가 아니라 살짝 적시는 겁니다. 물이나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가지고 상처난 부위에 바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4장 6절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4장 6절입니다. 레위기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찍어가 타발입니다. 살짝 찍은 겁니다. 나아만도 살짝 적신 겁니다. 분명 엘리사는 10절에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레위기 14장의 나병 환자들이 행하는 정결 예식으로의 초대였고 초청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살짝 찍고 있습니다. 살짝 적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순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적극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에 가깝습니다. 소망과 기대감에 차서 몸을 푹푹 담그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맞지 못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겨우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만의 맞지 못한 이 억지스러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해진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놀랍습니다. 이 나만의 마지못함, 이 억지스러움, 이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쏟아 주신 겁니다. 나아만이 이 은혜에 무엇을 보탠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에 순종을 더해낸 것도 아닙니다. 나아만은 본인이 압니다. 자신이 아무 공로가 없음을 말입니다. 자랑할 게 없음을 압니다. 도리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압니다. 살짝 적셨거든요. 충만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낸 게 아니거든요. 나만은 압니다. 이것이 진정 자신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만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나만은 은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의 마지못한 순종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마지못해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 했습니다. 저는 믿음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러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기, 어쩔 수 없기에 저는 행했습니다. 이 저의 보잘것없음과 저의 못남과 이 저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자비며 은혜며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나아만은 찬양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서 오직 그 흙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만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흙의 이동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교적 풍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 땅이 있는데 저 신이 너무 훌륭해 보이는 겁니다. 그 신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그 신이 섬기는 나라, 그 땅의 흙을 가져다가 그 흙에 제단을 쌓고 그 신께 경배하면 그 신이 동일한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임해 주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 나아만은 자신의 수준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당시의 종교적 풍습에 따라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각오, 결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여기서 한 가지 청을 더 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람 왕이 림몬의 산당에 몸을 굽힐 때에 나아만의 손을 의지하며 이 림몬의 신께 경배하고 제사합니다. 근데 나아만도 이 자신의 주인 된 이 아람 왕이 몸을 굽힐 때 할 수 없이 자신도 굽히게 되는데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청합니다. 이 역시도 아직은 초신자인 나아만 수준에서 나아만 나름의 확고한 신앙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림몬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확고한 신앙 표현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 불순종에 가까운 마지못해서 하는 그 행동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쏟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그 신앙을 결단합니다. 이 본문은 이 나병이 치료된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이 마지못한 이 보잘것없는 이 이방인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과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적입니다. 나아만 치료 사건은 이 이방인 나아만, 이 이방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은 이 나아만 치료 사건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 폭로를 하기도 합니다. 게하시를 통해 이스라엘 안에 감춰진 이 썩은 내 나는 숨겨진 나병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찌들어진 그 나병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의 말입니다. 16절에 엘리사 역시도 이 게하시와 비슷한 맹세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16절의 엘리사의 그 맹세의 말과 이 20절의 게하시의 이 맹세의 말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16절의 엘리사는 나아만 치료 사건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맹세의 말을 빌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아만아 너 줄 것 없다. 그리고 나 받을 것 없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아만아 너 어줍지 않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주려 하지 마라.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을 고백하라. 그 촉구를 이 맹세의 말을 빌어 엘리사는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 이 맹세의 말은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20절의 게하시가 사용하는 이 맹세의 말은 자신의 욕심을 다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 받아 먹어야지. 철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내가 다 받아 먹어야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 받아 먹어야지. 게하시에게 이미 이 맹세의 말은 진정성 있는 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종교 언어요, 상투적인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게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대히 일컫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신앙의 언어와 이 게하시의 탐욕의 이 언어가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게하시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21절에 보면 게하시는 달려갑니다. 미리 출발한 나아만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게하시가 막 달려가는 모습.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이글이글거리는 눈. 인생 역전을 제대로 해보겠노라고 벌렁벌렁이는 콧구멍, 탐욕의 개 거품을 물고 있는 입, 벌써부터 가득 번지고 있는 개 기름의 얼굴, 그리고 교우님 만화책을 보면 막 달려가는 게 그 발이 해오리 그림이잖아요. 지금 개아씨가 딱 그렇습니다. 아주 다급한 그 해오리 발걸음 상상이 되십니까? 게하시의 이 달려감이. 게하시는 그렇게 탐욕스러운 발걸음으로 나아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짓이 쌓여갑니다. 엘리사의 심부름이라고 하며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이 지금 빈곤에 있기에 옷과 은이 필요하다고 또 거짓말합니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갈수록 가관입니다. 게하시가 요구한 것 이상의 갑절로 나아만이 안겨줍니다. 24절에 보면 은 두 달란트 옷 두 벌을 줍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함께 갔던 사안들이 그 짐을 이고 왔다가 집에 감춥니다. 이때 언덕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이 언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펠입니다. 이 오펠은 어두움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오펠과 서로 동음이의어입니다.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언덕과 어둠은 같은 발음의 단어입니다. 오펠. 다시 말해 이 게하시가 은밀하고 거짓된 어둠의 짓을 하고 있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게하시는 엘리사 앞에 섭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15절에도 보면 나아만이 은혜를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충만하여 엘리사 앞에 섭니다. 지금 게하시는 이 은밀하고 거짓된 어둠의 짓을 하고 엘리사 앞에 섭니다. 섭니다.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거짓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게하시야, 너 은밀하고 거짓된 어둠의 자리에 내 마음도 함께 있었단다. 다 봤다. 나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게하시야, 다 봤다. 너 어둠의 짓, 너 거짓의 짓, 그 짓거리 나 다 봤다. 엘리사가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게하시는 은과 옷만 받았습니다.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은 솔직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들을 엘리사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탐욕이 우상 숭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을 설명해주는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은 탐욕을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열거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 안에 있으나 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자라는 폭로입니다. 결국 게하시는 나병에 걸립니다. 질문입니다. 평소 게하시의 하루의 일과는 어떠했겠습니까? 게하시의 하루의 일과.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돕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을 케어합니다. 그렇게 불철주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뒷공문의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경건의 행위는 있으나 그럴듯한 포장은 있으나 겉은 번지르르 하나 실은 생명 없는 신앙, 생명 없는 삶입니다. 엘리사의 명성에는 숨어 있으나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은혜의 이름 아래는 감춰져 있으나 실은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 실제적으로는 이방인, 실제적으로는 신앙 밖에 있는 자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은 썩은, 속은 병든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탐욕은 저주와 나병이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인과응보나 윤리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하시의 본질과 실상, 그 현실이 썩은 자체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저주로 나병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붙은 것이 아니라 게하시 안에 감춰지고 숨겨진 속에 덕지덕지한 그 나병이 발각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과 게하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나병에서 치료,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나병에 걸림.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향해 진정어린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함,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함, 신성모독. 이방인 나아만은 진정성 있는 신앙의 고백을 넘어 결단함,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탐욕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림. 이것은 게하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도진병입니다. 게하시를 통해 게하시를 대표 선수로 내세워 당시의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당시의 이스라엘이 나병에 걸려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호세아 11장 2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나병에 걸린, 하나님을 떠난 우상에게로 몸을 돌이킨 이스라엘을 향한 폭로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가진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듯 나병에 걸린 이스라엘 역시도 이제는 은혜로 치료받을 차례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더라로 끝납니다. 그럼 게하시 너도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겠네, 그것밖에는 없네, 이 말씀입니다. 믿음 없음과 불순종의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마지못해 억지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에게, 그 마지못한 순종과 억지로 행동했던 그 나아만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못났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사하고 세련되게 폼 잡을 때가 아닙니다. 속은 썩었습니다. 짓물렸습니다. 문드러져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붙들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쏟으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직감합니다. 이는 게하시만의 문제가 아님을,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역시도 똬리를 틀고 있는 나병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 맞습니다. 우리 안에도 병든 자아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의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미친 마음은 아담 인생인 우리 안에 퍼진 죄성이요, 병든 자며 감춰진 나병입니다. 이 미친 마음은 결코 요단강 7번에 담가서는 되지 않는, 그 화려한 그 경건한 정결 예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피 흘려 주심이 아니고서는 이 미친 마음, 이 병든 마음, 우리 인생의 나병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보혈의 씻어주심의 그 은혜가 절실하고 절박한 우리입니다. 그 은혜의 필연성 앞에 하나님 그 은혜밖에 없는데요, 다른 길이 없는데요 라는 진정어린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라오디기아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계시록 3장 17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병에 걸린 나, 우리의 현실 역시도 눈멀고 가엽고 헐벗고 비참하며 불쌍한 인생이 우리 맞습니다. 그 인생의 자리에서 그 정직한 현실과 실체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우리의 불충함과 불성실함, 우리의 그 못난과 보잘것없음과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더 목마르게 찾는다면 이것은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책과 절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여전히 게하시인가? 나의 이 지긋지긋한 나병은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우리의 자책이며 우리의 절망 아니겠습니까? 이 자책과 이 절망이 이 우리의 이 진정 어린 이 현실이 도리어 그 은혜를 더 찾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주님의 보혈에 씻어주심을 더 애타게 찾는다면 이것은 도리어 소망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 나아만처럼 이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역시도 엘리사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처럼 참된 신앙인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수는, 아니 저는 나의 못남과 연약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눈물과 한숨으로 정죄하고 자책하는 게 내 현실인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헌신해 오지만 여전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힘으로는 진짜 안 되는구나를 몸서리치도록 경험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갈망하면서도 쉽게 좌절하고 자책하며 여전히 죄와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하며 무능력하고 무지하며 못났습니다. 그 한계와 실패와 자책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그런 무지한, 그럼에도 그런 보잘것없는, 그럼에도 겨우겨우 신앙에 붙들려 사는 우리를 붙드시고 일해내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꺼이 일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못남과 모자람까지도 얼마든지 붙들고 일해낼 수 있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 그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다. 나만의 못남과 그 마지못함을 붙들고 깨끗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무력하고 못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 찌든 우리를, 죄 짱아찌 같은 이 못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결코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고집,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정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는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가난함, 궁핍, 우리의 실수와 실패, 우리의 목마름과 애통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오늘이 73주년 광복절인데 민족의 광복을 넘어 신앙의 광복을 경험하십시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나 자신을 뛰어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의 사람, 내 사람의 이웃이 되십시다. 분명히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엎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이 부르심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자람과 못남을 실망하고 한탄하는 것으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력하며 무명하고 무능한 자가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의 존재인 우리가 감춰지고 숨겨진 그 나병을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신앙을 다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못남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시는,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그 피의 은혜로 우리를 씻으시고 결국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기꺼이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